네,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설교 준비를 해보라고 하셨을 때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하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말을 잘 조리 있게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컸는데 제 아내가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제 아내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데 아, 이번만큼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목사님께 전해드리니 지금 고등부에서 말씀 설교를 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몇 주 동안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열심히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 읽은 것처럼 간절히 느껴졌고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 할수록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는 책을 다시 한번 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아는 세상 누구보다 설교자에게 최대의 적이다. 제가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 강해에 앞서 이 서신을 기록한 베드로가 누구인지 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베드로를 잘 아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일 것입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가 잠시 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부인을 예수님께 회복받는 그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고등부에서 성경 인물 연구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은 그 인물의 이름을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낯설었던 인물이 조금 친근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베드로는 특이하게 성경에서 네 가지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 시몬, 그리고 게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요나라는 이름으로 네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게바라는 아람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람어 이름 게바가 베드로라는 그리스어 이름으로 바뀌게 돼서 저희들이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요나라는 이름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 혹은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작은 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돌이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반석 그리고 다른 개신교들이 말하는 반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이 반석이 누구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네,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 곳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분은 반석이시오라고 말하고 사무엘기하 22장에 보면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너는 베드로 곧 작은 돌이니 스톤이니 이 반석 곧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읽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교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베드로 역시 나 역시 장로라고 말하며 누구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도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훗날 자신이 교황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교회를 지배하는 위치에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바로 그 마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디모데 후서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죽기 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목회 서신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죽기 전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여러 성도들에게 쓴 간절한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규정했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또 로마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황제를 또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통념 그리고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과 사회에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초대교인의 성도들처럼 큰 박해와 핍박을 그리고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인 성도들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비난을 받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때로는 법정에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로의 박해 속에서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속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겉으로만 보면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교회를 불태운 일도 없고 우리의 성경을 빼앗아 가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두 가지의 형태의 영적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영적 위험입니다. 풍요와 편안함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기 쉬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통로라고 말하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으로 손가락질 받았고 제사를 거부하면 조상을 공경하지 않고 집안 문화를 무시한다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내 앞길이나 잘 챙기라는 꾸지람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가족 간에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제사는 또 어떻습니까? 메타버스 제사, 온라인 제사가 성행합니다. 조상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 시간에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봉사단체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소외된 이웃과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유기견을 보호합니다. 신우회가 없을 회사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공개적인 박해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회 문화적인 모습만 보면 가끔은 교회보다 더 청렴하고 포용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핍박 속에서 더 오히려 순수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훨씬 더 조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탄은 신앙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영적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박해는 신앙을 빼앗으려 했지만 오늘날의 박해는 신앙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리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세상과의 공개적인 전쟁이 아니라 편안함과 바쁨 쪽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막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 마음속에, 아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꼭 예배에 참여해야 하나. 건강도 챙겨야 되고 좀 휴식 좀 취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읽기를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결코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풍요로웠고 가장 똑똑했고 가장 평안했습니다. 결코 솔로몬은 박해와 핍박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부와 권력 그리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하나님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잊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박입니다. 우리는 문화 전쟁 그리고 이념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가치관이 교육과 정치, 미디어 그리고 문화 전반의 지배해가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틀렸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구약과 신약을 올바로 나누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분별력을 가지면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또한 다수 사본에서 나온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면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 아니 이단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부정한 선거와 부패한 선거제도를 비판하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동성결혼과 낙태에 반대하면 시대를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조롱과 비판 그리고 비난, 보이지 않는 압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통치하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부유해지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인 핍박입니다. 우리는 핍박이라고 하면 돌에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고통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박국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었고 돌에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공의가 굽어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고통은 육체적인 매질의 고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고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이 바로 그와 같은 종류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입니까? 베드로도 오늘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시험 가운데 근심할지라도 산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결국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거고, 지옥에서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보낼 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들의 최고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의 엔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베드로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심각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방인 거죠. 그 베드로는 한 교회가 아니라 넓은 지역에 펼쳐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는 누군가에 의해 어떤 임무를 수행받도록 파송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신약교회 초기에는 열두 제자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여러분도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출하고 사도행정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사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된다. 즉 예수님을 보고, 실제로 보고 그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는 사도의 표적이 나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런 사도는 오늘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스스로를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 거짓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부르는 첫 호칭으로 나그네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않고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시작부터 우리의 정체성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은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배척하고 때로는 이상하게 쳐다봐도 그리고 조롱해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디를 가도 어색합니다. 어떤 문화에도 잘 융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어떤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호텔을 많이 다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의 삶을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있는 셈이죠. 제가 어디를 가든 들고 다니는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세면도구, 여벌의 옷, 운동화, 그리고 성경책 이 정도만 들어있는 아주 작은 가방입니다. 그냥 그 가방만 들고 나가면 됩니다. 나그네는 이런 것입니다. 나그네는 호텔에 커튼을 다시 달지 않고 호텔에 벽지를 다시 바르진 않습니다. 전구가 망가졌다고 전구를 다시 갈아 끼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집은 인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은 인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 먼저 상황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너희의 본향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문장입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는 이 나그네들이 결코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작품으로 봅니다. 아버지의 미리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혹시 길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질문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너희가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아시고 성령으로 구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절에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화평이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는 고난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혜와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화평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화평은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햇빛, 공기, 물은 거저 주십니다. 이런 것을 자기 행위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 선물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것인가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구원 계획을 거부할 자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할 사람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공정하고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행위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아담과 유다의 행동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베드로는 마치 찬송을 부르듯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시 나으사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남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를 다시 낳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께서,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생일이 되면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축하받기 전에 저희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생일은 물론 기쁜 날이지만 너가 태어난 날 너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겪은 수고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큰 고통을 겪고 낳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어남은 아이의 성취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공로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도 바로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 새 생명, 구원의 시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낳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생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만 그 믿음과 행위가 그 믿음과 회개와 고백이 구원을 얻어내는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사람은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거듭남을 무엇과 연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소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실제라면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여기서 개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소망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종교적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의 증인인 것입니다. 죽어버린 무함마드도 죽은 소망이고 죽어버린 석가모니도 죽은 소망입니다. 죽어버린 문선명, 안상홍도 다 죽어버린 소망이고 죽어버린 역대 교황들도 다 죽어버린 소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절.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베드로는 이 땅의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쌓아도 시간이 지나면 썩고 재와 탐욕이 끼면 더럽혀지고 유행과 사고와 죽음 앞에서는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매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은 그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인해 최고의 삶이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은 비관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생의 최고다라고 약속하는 복음, 즉 번영복음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번영복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두 가지 욕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육체적으로 치유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저도 원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병들지 않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번영복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빌 존슨, 브라이언 휴스턴, 조엘 오스틴, 케네스 코플랜드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전파하는 것은 마치 노아의 날들과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들이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마시고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현생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선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위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십니다. 화평도 주시고 작은 기쁨들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아주 짧은 예고편인 것입니다. 본편은 우리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4절에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말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삶은 나그네가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늘의 유업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5절은 5절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유업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업을 받을 우리의 구원도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다라고 써 있습니다. 보호받다는 군사용어입니다. 경비하다, 보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그 kept라는 단어 앞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are kept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결과 우리가 반드시 안전하게 하늘에 도착할 것임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 영어로는 power of God으로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전보장 구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오늘은 구원받고 내일은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을 꽉 쥐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베드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표현은 필요가 있어라는 문구입니다. 시험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다 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무의미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필요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가장 무너질 때 고난이 커서가 아니라 고난이 의미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크게 넘어집니다. 왜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왜 내 남편에게, 왜 내 가족에게,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왜 우리 교회에, 또 왜 우리 나라에 지금 하필 이럴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필요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함이라. 금도 불로 단련하면 찌꺼기가 올라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무엇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계획인지, 내 체면인지, 내 돈인지, 내 배경인지, 내 환경인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드러나게 해주심을 통해 우리를 망신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그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단련의 시간이고 믿음으로 걷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때 믿음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보이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 친구가 저에게 비꼬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 너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내 앞에 바로 나오시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를 목격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신앙은 결국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단지 몇 개의 교리에 동의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왜 누리냐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힘든 가운데 왜 기쁨을 누리냐고요?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공기에 문제가 생겨서 비상선포를 하게 되면 관제사는 꼭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연료로 얼마나 채공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기내에 위험 물질이 있는지, 세 번째는 탑승 인원이 몇 명인지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탑승 인원을 관제사가 물어볼 때 승객 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원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영어로 How many bodies라고 물어보면 시체가 몇 구냐고 물어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관제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many souls on board? 혼이 몇이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한 혼,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은 캐스퍼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혼은 생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한 인격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혼이 구원을 받았다. 사람들은 상황이, 사람들은 고통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10절, 12절은 복음의 장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11절, 12절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니라. 이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이 갑자기 생겨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도 보았고 장차 영광으로 영광 가운데 오실 것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 같은 예언 속에 나옵니다. 하지만 구약 대언자들은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게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국을 세울 것만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지금 회복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대언자들은 마치 멀리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봉우리는 메시아의 고난, 하나의 봉우리는 메시아의 영광. 그리고 그 두 봉우리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는 그 옛날 대언자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도 천사들도 같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니라. 다시 말해 천사들도 놀라서 바라보는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제한된 계시 속에서 이 구원을 연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완전한 성경, 이 성경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진리를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까?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앞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너희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거듭났고 산 소망을 가졌고 하늘의 유업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고 시험은 있지만 지금은 단련 중이고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나 사랑하며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1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 이제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표현은 당시에 긴 옷자락을 허리띠로 묶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활동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제 활동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13절에 나오는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sober라는 단어에 이것은 술에 취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어떤 다른 것에 지배받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른 것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식욕과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말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실 그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은 그냥 단지 좋아지겠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완성될 은혜입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나그네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속 900km로 순항하는 비행기가 방향을 1-2도만 틀고 가도 10시간 후에는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천에서 LA를 가려고 했는데 1-2도만 바뀌면 10시간 뒤에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계속 위치와 방향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날아도 소용이 없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무지한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려는 욕망 전체입니다. 세상에 맞추고 싶어하는 욕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이 모든 것이 이전 정욕의 넓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맞추지 말라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맞추라고. 교회도 가끔 세상에 맞추고 싶어합니다. 문화에 맞추고 싶고 시대에 맞추고 싶고 공격받지 않게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주차장 확보에 더 힘을 씁니다. 예배를 준비하기보단 화려한 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맡겨주는 교회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단 사람들의 의견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본성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은 우리의 이미지 관리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방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선택, 시간, 돈, 욕망, 우선순위, 성,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거룩함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방향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제가 대학생 때 미국에서 다녔던 한인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한인 2세 심지어는 3세의 청소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청소년 멘토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교회 근처 백인 침례교회에서 젊은 부부 목사를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보내주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식사를 준비를 도와주던 어머니에게, 학생 친구 어머니에게 한국어로 지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한국어로 집사님은 영어로 디컨이야 라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한인침례교회는 문화적으로 여성 성도에게 집사님의 호칭을 허용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은 더 이상 한인교회를 돕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화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 따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주 그 금요일 그 젊은 목사가 아이들을 붙잡고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그때 저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이들이 미워하거나 아니면 우리 한인침례교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는 관계를 앞세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의 교회는 거룩함을 택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별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온갖 행실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흔들리면 문화가 복음이 되고 사람이 복음이 되고 조직이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중심이 되면 문화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성령의 거룩히 구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길이 열려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산 소망을 받았으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상속 유업을 하늘에 이미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잠시 금심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결말은 우리의 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풍요와 편안함 그리고 만족 속에서 그리고 진리를 흔드는 문화와 사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시대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빛납니다. 베드로는 먼저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너희는 거듭난 자들이다. 너희는 산소망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다. 너희의 유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러니 끝까지 소망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먼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그리고 그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산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